하버드 대학의 이 탈벤 샤르 교수님이 쓴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그래, 오늘은 참자. 미래가 행복할 테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취주의자. 두 번째 종류의 유형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망각하는 쾌락주의자. 현재가 중요하지. 뭐 다음 내일이 뭐 중요해.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마음껏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망각하는 거예요. 쾌락주의자. 또 한 종류, 세 번째는 현재도 미래도 다 포기한 허무주의자. 허무주의자. 지금도 내일도 다 포기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런 거죠. 허무주의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주의자. 저는 이 네 번째 유형에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의 즐거우시기를 바라요. 현재의 그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요. 아무래도 분당에 사는 분들은요. 생활 수준이 높아요. 예.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활 수준이 정말 높아요. 다 갖출 만큼 다 갖췄고요. 또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다 있고요. 정말 뭐 말 한번 하면 정말 그 말이 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인들도 대부분 뭐 스카이 대학은 다 그냥 기본이고, 예,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교인들 가운데 다 기본이었어요. 기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은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가면 그런 분들은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힘든 거 없는 줄 알았어요. 늘상 행복하고 늘상 기쁜 일만 가득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들이 보니까 어떤 이유들이냐면요. 땅을 사야 하는데 만만한 땅이 없더라. 예. 아, 땅을 한번 몇 마지기를 좀 사야 되겠는데 내가 찾는 땅이 없더라. 좋은 요지에 뭐 이런 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좋은 땅을 좀 사게 해달라고. 요런 거, 요런 기도 제목. 집을 사야 되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 없더라. 조금 평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한 50평, 60평 늘려야 되는데 집이 그렇게 만만한 게 없더라.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자녀들을 소위 스카이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잘 안 올라서 좀 걱정이라고. 예, 목표가 다른데 두지도 않아요. 그냥 스카이 대학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것만이에요. 예.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데 탁월하게 잘하는데 저보다도 잘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아, 성적이 안 오른대요. 기도해달래요. 자녀들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좀 마땅히 유학을 보낼 장소를 좀 찾기가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줄을 이루었어요. 줄을 이루었어요. 제가 거기서 7년을 있었으니까요. 다 파악할 만큼 다 파악했지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위치도 돼요. 그 정도 소유도 하고 있어요. 저 정도 되면 괜찮겠다, 진짜 행복하겠다 싶은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만이 많고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지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겪어봤거든요. 봤거든요. 충분히 높고요. 충분히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차, 외제차. 교인들이 대부분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저는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늘 저한테 기도해달라요. 저보다도 훨씬 잘 살면서. 예? 마티즈 몰고 다니는데. 본인들은 막 멋진 벤츠 타고 다니시는데. 예.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행복은 세상의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9절 전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 한 해 2018년 새해부터는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도우심의 은혜요. 도우심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만 되는 이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늘 내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세요. 여수르니여 얘기합니다. 여수르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사랑으로 부를 때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고 부를 때는 여수르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르나 이게 애칭입니다. 애칭. 그러니까 여수르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르나 여수르니여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어떻게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여수른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이름을 부르기보다 나의 애칭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수르나 여수르나. 그렇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답답한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실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고통으로 괴롭고 슬픔으로 힘든 순간이 오겠지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래요?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존재임을 인식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훅 불면 꺼져버릴 수 있는 불과 촛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척하도 아무리 능력 있는 척해도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4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쇠잔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5분에서 10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한다면 결국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물이나 음식이나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없어도, 단 3분만 없어도, 단 5분만 없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조차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호흡을 만들할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내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밖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결국 도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듣고야 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이해와 용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 고통받게 되고 결국 그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계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계절처럼 봄이 있기도 하고 여름이 있기도 하고 가을이 있기도 하고 겨울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싹을 돋아나게 해야 할 계절이 있습니다. 또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해야 할 계절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해야 할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큰 과업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막을 지을 때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또 인력들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전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전 건축에 큰 과업을 이루는 우리 양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7절에 말씀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쫓겨나게 쫓아내버리시고 그것들로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분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비행기를 탈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비행기를 타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문제없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하지만, 염려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산소호흡기를 입에 갖다 댄다든지, 또 비상구 탈출 요령을 익힌다든지, 또는 안전벨트를 꽉 더 재어서 묶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결국 안전을 보장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안전벨트 꽉 묶고 있으면 아무 일 없나요? 예? 여러분, 탈출, 비행기 비상구 달아내고 저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비상실을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는지 그거 알고 있으면 문제 없나요? 문제 있더라고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상이변이나 기체 이상이 없도록 비행기를 맡기고, 또 조종하는 조종사를 맡기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비행 일정을 맡깁니다. 제가 수많은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요, 저 태워준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봤는데 그 조종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전하게 다 태워다 주더라고요. 문제없이 태워다 주더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무조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한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맡기는 훈련을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스비 목사님의 영의 보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고난과 슬픔에 짓눌린 영혼들이 연거푸 덮치는 역경의 소용돌이에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다들 이렇게 소리를 친대요. 아,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반드시 개입하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새끼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래전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수련회를 하고 또 그 먼 거리를 운전을 또 해서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까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렸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청 크게 들렸어요. 엄청 제 이름이 큰 소리 이름을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눈을 번쩍 떴더니 앞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막 저 앞에서 차가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난 거예요. 제 뒤에는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가득 차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 나서 봐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운전대를 확 잡아서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래서 한쪽으로 세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나를 불렀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불렀니? 날 불렀니? 아이들도 다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주의 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 없도록 손끝 하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2018년 새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대적이 있을지라도 혹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쫓아내 주셔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풍성함의 은혜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잘 되어서 더 좋은 결실들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두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얘기합니다. 먼저는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안전히 거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안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야곱의 샘을 말하죠. 이 야곱의 샘을 말하면서 그것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래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되 샘솟듯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야곱의 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거기가 어디냐,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 대단한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신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단 말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메말라도 하나님의 우물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물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물 곁에 반드시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러워지고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우물 곁을 떠나게 되면 메마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올 한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물 곁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겨도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맑은 샘이 있어서, 풍성한 샘이 있어서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새해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들 또 분명히 있겠지만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결코 불의로 물러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물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새해 첫 시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위협을 받으며 불행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2018년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